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열장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장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 열장 얘기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뭐 예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죠. 마스크 벗으라고요? 벗으면 안 돼요. 아, 예. 네네네. 제가 까먹고 안 벗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지금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 라엘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라엘 자매님은 영화 쉽게 생각나시나요? 네, 옛날 사람이란 뜻이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뭐 영화로는 뭐 이집트 왕자, 아주 뭐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주 멋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것 같고, 뭐 최근에 또뭐 만들어진 뭐 그런 이제 영화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열제왕 부분을 아주 굉장히 얼마나 멋있게 담아내느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실제로 이 성경에서도 이 열지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죠.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어떤 열지장의 어떤 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형식, 그 열지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 열지장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주에 박병석 강도사님, 또그 다음 주에 우리 최충만 목사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열장의 의미에 대해 약간은 반복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이 시점을 조금 앞으로 끌어당겨서 6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종종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하시다가 제일 시험 들 때가 바로 요럴 때죠. 아니, 족보는 왜 나와 있는 건가? 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조가 이렇게 누구신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나름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뭐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저희 선조를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신라 시대까지 이렇게 막 있고 계시거든요. 이제 궁금하죠. 나를 낳았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6장 14절에 이 여기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집안 출신인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뭐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별명이 기억나시죠? 얍복강가에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두들겨 맞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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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제 둘째 아들인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레위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12지파 중에 셋을 빼면 몇 명이야? 예, 아홉 명의 이야기는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레위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은 이런데 레위 아들들 중에는 16절에 보시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제 17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에는 고핫의 아들들, 19절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쭉 아들 이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 20절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고핫의 아들의 이제 후손인 거죠. 그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그래서 20절에 의하면 그 모세의 그 누나가 있었던 거죠. 모세의 누나.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 초반에 봤을 때 그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연결시켜 주었던 그 똘똘한 누나가 아마 아니지.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족보를 보다 보면. 자, 요셉의 누나의,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우리 성경 대담을 할 때 퀴즈가 나갈 수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자, 그러면, 예, 아므람이라고 적어주시면 아마 상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아주 친절하게 문제까지 찍어주는 그런, 예, 설교입니다. 자, 이 족보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걸까요? 무슨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지금 다른 이야기 기록하기도 바쁜데, 지면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빨리 가서 이 바로 때려잡고 애굽 사람들 때려잡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빨리 써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 대목에서 이 족보가 튀어나온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을 위한 것입니다.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갑자기 모세가 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래.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넌 도대체 누구니? 너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니? 네가 전에 애굽의 왕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4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냥 네 살 길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막 온 주제에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니? 너 족보는 있니? 이렇게 묻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으셨던 뜻의 한 일환으로 한 결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지금 보내는 이 시점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뭐 기원전 1444년 40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원전 129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연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고 우리를 막 구원하셨다 그러고 막 가자 그래요. 자, 그런데 얼마나 좀 당황스럽습니까? 왜 당황스럽죠? 하나님 여태까지 뭐하고 계셨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냥 이대로 편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저를 부리는 이 애굽의 주인들하고 그나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어떤 그 경험들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거 버리고 우리가 이거 다 버리고 광야로 가라고요? 너무 당황스럽죠. 급작스럽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일은 얘들아 이 일은 말이다.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지금 시작하는 일이 아니란다. 이 일은 이미 야곱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그 2부 3부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는 네가 네 인생을, 네가 너의 실존을, 네가 너의 삶을 느끼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예전부터 너를 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다, 아니면 자유민이다. 그렇죠? 자유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노예의 어떤 노예 취급당할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꽂히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너희랑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신 너희는 고귀한 존재들이야. 너희가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건 너희의 정상 상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의도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의도한 참 모습이 아니야. 너희가 비록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의 진짜 참 모습은 자유민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이 세상에 그 유례 없는 가장 최고로 복받는 민족이야. 그게 바로 내가 의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족보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모세도 좀 징하죠.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네 하고 좀 순종할 때쯤 됐는데 끝까지 좀 개기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가 이제 모세를 볼 때마다 저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그 심정적으로 아주 마음이 가깝습니다. 모세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이 이렇게, 7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어서 그런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는 진짜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한 대 치실 법도 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형 아론이 말하게 해라. 그래서 아론이 네가 바로한테 신같이 될 텐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무슨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막 나타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내용, 그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직접 바로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한테 신같이 될 거다라는 것은 중간에 아론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아론을 세워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일은 바로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모세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론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걸까요? 왠지 느낌이 제가 늘 예를 들 때 정답을 맨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마지막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그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요? 노예 18년인가? 12년인가? 몇 년이죠? 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예, 사람이 어떤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이렇게 처하다 보면 그 환경에 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불과 몇 년이면 자신의 예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새롭게 자신에게 펼쳐질 환경 속에 젖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비록 압제받았던 시간이 400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 우리는 노예라, 노예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운이 좋아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이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일 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1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어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혹은 상담사들이 그들을 상담해보면 그들의 제1 정체성은 아마 노예였을 겁니다. 나는 노예야. 우린 노예지. 우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린 저기 바로가 시키면 그냥 해야지. 저기 애굽 사람들이 시키면 우리 뭐 매 맞고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그냥 하는 거지. 우린 노예지 뭐. 자,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외부에서. 아니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나마 없던 자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생겨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에 걸맞게 우리가 진짜 자유민이라는 사실을 확보할 만한 어떤 경험들이 쌓여야 자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까 상준 형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참 사람이 훌륭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이부에서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심오한 기도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사람이 깊어지고 정말 훌륭하고 이제는 우리 저 멀리 저기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우리 총무로 또 우리 헌신도 하고 제가 하여튼 한 명의 교육자로서 어떻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우리 성진 형제가 그 자유란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조금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의, 외부로부터 오는 지식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론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한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자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뭘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아니죠. 그렇죠? 아,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우리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겠다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다는 것은 용도 폐기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무슨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무슨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80대 할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증거하시고 말씀하실 때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1증거 누구를 봐라? 모세를 봐라. 저 광야에서 쓸데없이 그 썩어가고 있던 죽어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의 제1증거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질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면 알게 되죠.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민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모세의 지팡이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갑자기 뱀이 되죠. 바로 앞에 딱 던지니까. 그리고 딱 그 뱀을 딱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되죠.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제가 이제 주석에서 본 해석 중에 이 해석을 저는 이제 제일 선호합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바로는 마치 독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물려고 하는.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바로라고 할지라도 아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으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유다를 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유다를 치시지만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통치에 못 미치는,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라기보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재앙, 바다가 강물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근원에서부터 흔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근원에서부터 흔들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동물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 계속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노예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자존감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방에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열 재앙이 뭐야? 그냥 한 번에 그들을 다 끄집어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안 생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자발성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한 인생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족속에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시간을. 자, 첫 번째 재앙 한번 봐봐. 얼마나 굉장한 일이니. 내가 물을 죽여버렸어. 원래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해서 강물로 던져줘야 했지. 모세도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으로 던져줘야 됐지. 내가 그 강을 죽여버렸어. 내가 애굽을 근간에서부터 흔들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일로 해결이 되나요?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가치들,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시며 깨시는 과정을 밟아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자기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과정을 내가 계속 보여주는 거야. 너, 네가 한번 생각해봐. 나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예정론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결정됐다는 어떤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저녁에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됐다는 그런 뜻의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아까 족보 얘기했죠? 야, 난 이미 너 찍었다. 너 어디 못 간다. 난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방해가 많아도 난 널 사랑하고 말 거다. 근데 누가, 제가 재홍 형제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안 오셨나요? 누가 저에게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볼 때 그 기계하고 피 튀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얘기는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보지 않았는데 최근 몇 주간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 설교 시간에 드라마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동백이라는 이제 어떤 여인이 나오죠. 그 공효진이라는 여배우가 이제 하고 그 동백의 그 영어 라틴어 이름이 카멜리아인데 카멜리아라는 이제 작은 주점을 어느 그 지방의 소도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백 씨는 그 이제 미혼모예요. 그래서 애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야구를 잘하는 필구라는 그런 이제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자 혼자서 이렇게 주점을 운영하니까 이제 뭐 두루치기도 팔고 뭐 만두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술도 파는 이제 그런 식당인데 그 남자들이 우습게 생각하죠. 이렇게 저렇게 와서 좀 찍적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시장에 있는 그 다른 동네 아줌마들이 이 동백이란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다 거기 홀려 있으니까 그렇게 시기를 해요. 막 그냥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황용식이라는 어떤 그 이제 그 결혼 안 한 청년 경찰이 순경이 거의 부임을 해가지고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한눈에 홀딱 반해갖고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가 되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고마워요. 우리 그러면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러면, 드라마가 그 1회도 안 돼서 끝나겠죠. 굉장히 많은 거부를 겪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부가 있냐면 일단 이 황영식이라는 그 경찰의 순경의 어머니가 싫어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애딸님 미혼모를 그러면서 원래는 친했던 사이인데 그 동백이란 여인과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다 만류합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되게 설상가상으로 너무 드라마 얘기를 다 하면 스포일러가 될 텐데 그 어떤 이제 연쇄 살인범이 이 여인을 또 이렇게 노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장애물. 그 용식이의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동백의 마음입니다. 동백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어렸을 때, 7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평생, 누군가 자기를 존중해주거나, 자기를 아끼거나,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늘 쟤는 인생이 너무 기구해, 쟤는 얼굴에 너무 그늘이 졌어, 쟤한테 가면 약간 재수가 옴붙을 것 같아,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건장하고 해맑고 순수한 용식이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도 저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지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냈을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괜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그늘진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홀랑 좋아했다가 저 사람도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이 버림받음의 어떤 이 감정이 버림받아 살아온 어떤 그런 세월의 어떤 축적이 그녀로 하여금 쉽게 마음을 못 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식 씨는, 용식이라는 이 남자는 중간에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를 하면 드라마가 안 나오겠죠. 자신의 마음을,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용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 왜 꼭 동백만 사랑하냐?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저 옆집에 있는 저 떡 파는 아주머니도 사랑하고 삼겹살 파는 아주머니도 사랑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연쇄살인범도 네가 좀 사랑하면 안 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모르는 거죠.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꽂히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꽂히셨는지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꽂히셨을까요? 아니요. 순수한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몰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방해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뚫고 너를 향한, 너의 후손들을 향한 내 사랑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는 거 아는데 우리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나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그냥 우리 그냥 열심히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막막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저도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어떤 증거가?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뭐 요 정도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갔는데 역시 오늘 윤철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았더니 그동안 내가 맨날 사랑 고백을 했는데 차였던 그 오빠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한테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바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로의 자리, 권력의 최상위의 자리, 모든 것을 소유해 보이는 것 같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 바로의 자리에 서실래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서실래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짧은 문장만큼 혁명적인 문장은 없다. 아까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었는데 그 동백이란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두루치기가 더 많이 팔리는 거? 소주를 더 많이 파는 거? 그날의 매상이 올해 정점을 찍은 거?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신앙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이 우리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한 100년쯤 됐을 때인지 200년쯤 됐을 때인지 300년쯤 됐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유월절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너희 중에 있는 자니라. 나는 있는 하나님이다.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매 주일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확실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저의 눈을 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현실이 막막함과 두려움과 암흑과 캄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근간을 흔드시기 때문에 정신없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공포와 두려움이 공포와 두려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와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요 시간이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눈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지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확신에 찼다가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떨 때는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 안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니, 주님이 아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크고 분명한 증거로 알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